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5월 21일 백악관에서 환영하길 구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양국 정부와 국민, 경제 간 넓고 깊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미한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 남부 조지아주를 찾아 인프라 투자 계획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자동차를 탄 지지자들 앞에서 20분가량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면서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총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교육, 보건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한 미국 가족 계획을 언급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일자리 계획이자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의 투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부유한 1%와 기업이 자신들의 역할을 시작할 때라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존 오소프, 라파엘 워넉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 덕분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할 수 있었고 정부의 주요 어젠다를 추진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에 오늘 수만 명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로 적어도 4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멜론산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전통 축제인 라그바우메르 행사장에서 이날 새벽 1시경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처음에는 행사장 지붕이 붕괴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행사장의 좁고 경사진 통로에 인파가 몰리며 일부 참가자가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150여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중 6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모든 희생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외무부는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의 제공을 제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그러나 산소 발생기 550개, 산소 농축기 4,000개, 산소 실린더 10,000개를 비롯해 코로나 치료제 등을 더 확보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사회에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긴급 구호 물자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인도 델리 국제공항에 오늘 아침 도착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트위터에 70년이 넘는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은 코로나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인도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38만 6,400여 명, 사망자는 3,4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 발병국인 미국의 신규 감염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감염은 최근 닷새 연속 6만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기준 1일 평균 감염은 약 5만 2,600여 건으로 2주 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던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뒤 현재 신규 감염과 사망자, 입원 환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9일 기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54%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38%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유럽 지역의 지난주 코로나 신규 감염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북 위협에 외교와 억지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대북 전략 방향이라는 의견과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다음 달 21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최종 조율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만호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책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 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첫 미한 정상회담이자 문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미한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의 동맹 간 최종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두 정상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 북핵 문제 접근 방법에서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며 미한 정상회담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여전히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제재 두 가지인데 후자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리는 뉘앙스로 읽혀요. 그런 상황에 반해서 한국은 일단 대화가 중요하다. 심지어는 미중 간의 갈등조차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갈 정도로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조율돼서 나오느냐,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문 대통령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경험을 토대로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무회담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체계적이고 준비된 접근을 함께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얻는데 대북정책 조율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비해서는 더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일종의 협상력이 되는 거죠. 그러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 조금 더 다가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대중견제협의체로 알려진 쿼드의 한국 참여 등 민감한 현안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쿼드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미국도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기보다는 이번 회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동맹 차원에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미국 측이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대중견제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중견제에서 공조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미국이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한 군사동맹과 관련한 현안들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혼선을 빚었던 양국 동맹의 위상 문제나 주한미군 조정 문제, 미한 연합훈련 문제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축소니 뭐 이런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유지 쪽으로 그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한미연합훈련도 대중국 포위 전략의 차원에서 좀 더 유지 강화한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다 보겠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상세한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두 나라 정부와 국민, 경제 간 넓고 깊은 연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해석과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9일 VOA에 이 한 문장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의 방향성과 초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one line gives us a big hint about the direction and focus of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By identifying the spectrum of issues and approaches,
외교와 억지 사이의 다양한 현안과 접근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외교와 억지라는 개념을 양축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둘 중 강조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를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놓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런 입장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국내 현안에 집중돼 있었음에도 동북아의 중요한 안보 문제인 북핵을 언급한 것에 의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외교와 억지 모두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Deterrence does not preclude conducting effective principled diplomacy. And I think that's what President Biden wants to do is give Kim Jong-un the opportunity to be a
맥스웰 연구원은 억지력을 유지한다고 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김정은이 외교 활동을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언급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 U.S. is willing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illing to sit down with North Korea, but not much has changed. Our stance has not really changed until North Korea is willing to give up.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와 억지를 유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대리 연구원은 지금이 외교와 억지 중 무엇을 할 때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는 선택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억지와 봉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와 억지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가운데 최선의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최선의 접근법은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 think the best approach would be to be proposing the talks and once there is a meeting we can discuss what both sides need to do in reciprocal steps.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간 회담이 시작되면 관여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어떤 상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일단 관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북 양측이 모두 전제 조건을 내지 않는다면 관여가 시작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진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종의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only way to make progress is through some kind of negoti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ware that all previous U.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북 협상의 방식에 있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장기적 과정 안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받아들일 때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이 북한에 대해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create a situation in which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North Korean leader in particular realize that their continue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not only going to
미국은 압박과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나라의 안전을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비핵화 의사가 없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선택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힌 지도 이미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발표 시점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m assuming that the timing of the summit is to allow the policy to be finished and either released prior to that or released in conjunction with the summit.
맥스 연구원은 새 대북 전략이 미한 정상회담 전이나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전략을 한국이 가장 먼저 입수할 것이고 정상회담 전 양국이 입장을 완전히 조율해 대북 정책의 공동 전선을 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nnounce this until President Moon Jae-in has a direct opportunity to speak to Biden. And we know what Moon Jae-in is.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견해를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하려는 이란 핵 합의가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자협력 측면에서 이란식 방법론을 적용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내기 어렵고 또 북한과 이란의 핵 역량에도 큰 차이가 있어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제력을 통해 두 나라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대응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과 이란의 현 주소는 극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란 핵 합의와 향후 북한과의 협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동일한 문제로 표현하지만 두 나라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Fitzpatrick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모색하는 이란 핵 합의는 군축 합의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며 북한처럼 완전한 핵무기 제거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협상 목표가 핵무기 보유 시점 등을 지연시키는 정도라면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협상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핵 협상은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두 사안을 동일시하거나 연관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7개에서 12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추가 생산할 수 있고 30개에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무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이란과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클린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귀를 계기로 다음 목표로 북한과의 협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 등과 함께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다자협력 방식이 미북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핵 협상에 이란식 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동맹과의 협력일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이 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관건은 북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국의 참여 여부지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갈등 국면에 놓인 미중 관계가 언제 또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육자회담과 같은 전통적 대북 접근법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미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양자간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 탈퇴를 목표로 당사국들과 대화하는 이란과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 보도, 북한과 이란은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다르며 북한과 이란과 달리 고립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외교 관계가 없는 매우 고립된 상태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인 북한은 중국이라는 보호막 아래 중국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이란은 비교적 많은 교역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란 핵합의 복귀가 대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이 협상에 임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는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차관보는 핵확산 금지조약 회원국인 이란은 제재 해제와 외교적 고립 탈피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만큼 미국 역시 이에 맞는 조건을 테이블 위에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통합 대신 고립을 추구하고 있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은 것도 미국의 대이란 대북 협상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일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셈법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컷 베리어 미 국방정보국 국장은 29일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전세계 위협평가 서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가늠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일은 처음에는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위한 구실로 미국의 압박 또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이용해 계획 중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혹은 다연장 로켓 발사 또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추가 핵장치 폭파 시험 등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추구하면서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중반 이후 북한은 세 가지 유형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해상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수십 기의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군이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지속적인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방위 군사적 도발과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 공격을 수행하고 자국 영토를 신뢰할 수 있게 방어할 역량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진 배치된 대규모 포병과 보병을 갖춘 북한군은 경고도 없이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탱크와 지대공 미사일, 해안방어 순항 미사일 발사기 등 북한의 새로운 재래식 시스템은 군사 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 한 잠수함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며 SLBM을 탑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선 기존의 액체 추진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발사 준비가 가능한 고체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의 생존성과 치명성,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증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이후 북한은 개발 중인 세 가지 유형의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전역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신형 발사기 수십 기를 선보였다는 겁니다. 베리에 국장은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8기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선보였다며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욱 진전된 ICBM 역량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북미 지역 목표물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도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베리에 국장은 북한이 수천 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같은 비전통적이고 표적화된 방법과 함께 포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를 수단으로 화학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에 국장은 북한이 생물무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제 사용을 위해 생물무기제를 무기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충분한 양의 생물 무기제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세계 최대의 지하시설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북한 지도부와 지휘통제자산, 대량살상무기와 병력, 군자산, 그리고 전시공급품과 방위산업을 은닉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과 석탄과 같은 상품 수출을 통해 국제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는 북한 내 연료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켰지만 심각한 연료 부족 상황은 여전히 민간인과 산업계,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 프로그램의 중요한 외화 공급업인 재래식 무기 수출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이란, 시리아, 우간다를 포함한 소수 나라들에 대한 무기 공급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외화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거의 확실하게 우려가 되는 나라들의 미사일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리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비교적 정교하다며 북한은 이 역량을 활용한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와 같은 범죄 사업을 통해 간첩 활동을 하고 자금을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북한 내 상황에 대해선 이미 취약한 북한 내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 군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 우려로 정체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가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칠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조금이라도 취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29일 사라 마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차관보 지명안을 상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3일 마곤 전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 지국장을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인권 전문가인 마곤 지명자는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 지국장을 역임한 뒤 현재 자선재단인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외교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곤 지명자는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 지국장 재직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인권 유린 논란을 빚고 있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한 것과 2018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반인권적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곤 지명자는 또 지난 2018년 6월 폴리티코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말 지나치고 과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곤 지명자가 향후 상원 청문회를 거쳐 최종 인중되면 공식적으로 차관보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지난달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데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입니다.
아직까지 21세기에 수령이 노예로 전학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전에 그 재단에 다 목숨을 내놨어요. 안방에 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서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의 즈음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탈북민단체의 발표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앞서 해당 법은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뉴질랜드 당국이 북한과 관련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공개된 지난 2월 국제 테러 자금 방지 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뉴질랜드의 상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북한과 이란 등 대응 조치 국가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취한 대표적 대북 제재 조치로 지난 2015년 뉴질랜드 항공업체 8사가 북한의 비행기 부품을 수출한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2년 뒤인 2017년 해당 업체에 약 7만 5천 뉴질랜드 달러, 미화로 5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뉴질랜드 세관 당국은 전략물자 수출이나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은 자동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제재를 적용받는다면서 다만 현재까지 현재 뉴질랜드 내에 동결시킨 북한 자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슈퍼 페드급 챔피언에 오른 탈북 복서 최한미 선수가 다음 달 15일 영국에서 세계 통합 타이틀 챔피언 결정전에 나섭니다. 탈북민 사회는 최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최한미 선수는 김철주 사범대학 총감독의 눈에 띄어 11살에 권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4년 가족과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 선수는 2008년 세계 권투협회 WBA 여자 패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했고 2013년 체급을 바꿔 슈퍼 패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권투 선수이자 탈북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싸운 최 선수는 지난해 12월 콜롬비아의 칼리스타 실가도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로권투 선수 데뷔 후 12년째 챔피언 자리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1922년 미국 내 첫 권투와 레슬링 전문 잡지로 창간된 더 링은 지난해 최현미 선수를 전 세계 여자 복서 랭킹 3위로 선정했고 프로와 아마추어 복서의 기록을 평가하는 박스렉.com은 13위로 꼽는 등 미 권투계가 최 선수의 면모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진출에 성공한 최현미 선수는 현재 프로 여자 권투 선수 최정상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여자 슈퍼 패더급 WBA, WBC, IBO 통합 챔피언전에서 영국의 테리 하퍼 선수와 승부를 겨루기 때문입니다. 하퍼 선수는 올해 24살로 2017년 데뷔 이래 12전 11승 무패에 6KO승을 기록했고 2019년 이후 IBO 슈퍼 패더급 챔피언, 2020년부터는 WBC 여자 슈퍼 패더급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 선수의 미국 매니지먼트 회사인 파코 프레젠트 앤 돈차긴 프로덕션의 돈차긴 주니어 씨는 하퍼 선수에 대해 매우 거칠고 강하며 입증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차긴 씨는 BOA에 최 선수가 지난 두 달 동안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가 최 선수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싸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fight in her career. It's a unification fight where she's putting her belt, her WBA belt on the line and the Terry Harper, her opponent is putting her
WBA. 최 선수는 자신의 세계 챔피언 벨트를 걸었고 하퍼 선수 역시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세계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차기 씨는 30세인 최 선수가 10여 년 동안 WBA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고 남녀 선수 통틀어 아시아계 프로 권투 선수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긴 씨에 따르면 최현미 선수는 170cm의 장신 선수로서 58.98kg 규정인 슈퍼 패더급 체중 조절을 위해 엄격한 식단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6일 훈련과 하루 휴식을 반복하며 매일 4시간 링 위에 올라 스파링 상대와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대는 하퍼 선수를 대신합니다. 최현미 선수는 자신의 훈련 상황을 종종 유튜브 채널 패서프로 최현미에 올리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데 최근 영상에서 부상 입은 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화요일에 멍들고 여기는 목요일에 멍들었어요. 어깨에 맞았고 여기는 버팅, 머리에 맞았어요. 이렇게 다친 적이 없는데 이번 시합은 신발도 네 켤레, 찢어져 눈도 계속 멍들어 멍도 진짜 많이 드는 것 같고 이번 시합 준비는 무언가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심히 좋아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재활치료를 하는 모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만큼 안 좋냐. 일단은 제가 추간판 탈출증이 조금 있고 또 디스크도 조금 있고 협착증도 조금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딱히 뭐 수술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지금 아픈 부위는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전념을 다하는 최 선수에 대해 차긴 씨는 매우 좋은 인성과 지성까지 갖춘 훌륭한 선수가 최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로 최현미 선수의 경기를 알렸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선수로 발전해 국제무대에서 인공기를 날리면 채용 영웅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다며 지금은 목숨 걸고 선택한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나라의 복싱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경기임에도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 선수의 성공 신화를 소개했습니다. 14살의 나이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받았지만 간혹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차별과 편견도 받았다. 생계 역시 최현미 선수가 직접 해결해야 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며 운동에 매진했다며 아버지가 직접 해외 원정 경기를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게시물은 3,400여 명이 호응하고 400여 회 공유되면서 최 선수에 대한 응원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최 선수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온 영국 내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는 VOA에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경기가 열린다며 반겼습니다.
너무 놀랬죠. 맨체스에서 한다니까. 너무 놀랬고 기뻤고요. 그래서 어제 탈북민 사회 모두 알렸거든요. 탈북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최은미 선수 막 이렇게 온다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미주평통에도 알렸고요. 갑자기 한인 사회도 좀 알려달라고 또 여기 특파원 기자분들하고 뭐 BBC 쪽에도 지금 다 알려드려가지고요.
박지현 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최 선수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미 선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인으로서 그 한국인이 기계와 그 자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모든 탈북민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최현미 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여기 만체스터에 있는 분들 탈북민들로 해서 꼭 공연장 밖에서 저희도 태극기 흔들면서 응원할 거예요. 네. 파이팅 최은미!
지현아 작가는 같은 탈북자로서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며 최 선수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참 너무 멋지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최은미 선수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말 그래도 기죽지 않고 정말 세계 그런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쟁취하는 모습들이 탈북자는 이렇게 기죽지 않았다. 또 탈북자는 밟히지만 않는다. 또 탈북자는 박해만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번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파이팅!
현재 최현미 선수의 경기를 알리는 소셜미디어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온갖 피어나는 노력이 통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의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흘린 땀방울에 맞는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며 레슬링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남성 제일 라벨리 씨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탰습니다. 가난아기 때 미국에 입양된 이후 미국과 해외를 오가며 레슬링을 가르치고 있는 라벨리 씨는 VOA에 최 선수 가족의 탈북 여정은 선수의 투사다운 면모를 더욱 부각한다며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권투와 레슬링이 같은 스포츠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올린 선수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 의문스럽다며 관심을 넘어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30년간 선수와 코치로 활동한 라베리 씨는 여자 권투 선수는 남자 선수보다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는 게 현실이지만 최 선수가 이에 개의치 않고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 점은 진정한 투사가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true fighter. I mean, that is a true definition of a fighter. You know, people think of fighting a fighter as just somebody who goes out.
미국 진출 전까지 경기 때마다 목에 수건을 두르고 링 밖에서 딸의 싸움을 지켜보았던 최현미 선수의 아버지 최영춘 씨는 남다른 소감을 밝힙니다.
제도 후한 없어요. 우리 딸이 너무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내 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복싱이라는 길에요. 제가 얼만큼 운동했는가에 따라서는 그 사각링 위에서 딱 나오거든요. 예,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면 저는 항상 믿어요. 현미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최 씨는 VOA에 여자로서 가장 험한 운동을 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안쓰럽지만 딸의 여정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기에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영국 출국을 앞둔 최현미 선수는 VOA에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로 인터뷰하기를 바란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AO 아레나 경기장에서 5월 15일 열리는 이번 경기는 미국의 권투 전문 채널 DAZN과 스카이 스포츠로 생중계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적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대부분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평남과 함경도에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최저 8도,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17도가 되겠습니다. 강계는 아침에 5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최고 11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주 최저 8도, 최고 14도, 개성은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 14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은 오전, 오후 모두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지나갑니다. 아침에는 8도 시작해서요, 낮에 14도까지 오르고 장지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7도가 예상되겠습니다. 해산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11도. 선봉도 오전, 오후 모두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원산 오전에는 구름 많고 오후에는 차차 개이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 많고요.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2.5m,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먼바다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5월 21일 백악관에서 환영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양국 정부와 국민, 경제 간 넓고 깊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미한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합참의장이 29일 회동하고 북한 핵 문제 등 역내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실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날 하와이에서 원철 한국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망료장이 참여한 3자 회동을 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회동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영내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합참은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국 간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남 조지아주를 찾아 인프라 투자 계획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자동차를 탄 지지자들 앞에서 20분가량 연설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면서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총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교육, 보건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한 미국 가족 계획을 언급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일자리 계획이자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의 투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부유한 1%와 기업이 자신들의 역할을 시작할 때라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에서 오늘 수만 명이 몰리면서 앞선 사고로 적어도 4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멜론산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전통 축제인 라그바우메르 행사장에서 이날 새벽 1시경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처음에는 행사장 지붕이 붕괴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행사장의 좁고 경사진 통로에 인파가 몰리며 일부 참가자가 넘어지면서 아싸 사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150여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중 6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과 만나 이란 핵합의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블링컨 장관이 어제 요시 코헨 이스라엘 대외정보부 모사드 국장과 2시간가량 회동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회동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스라엘에서는 코헨 국장 외에 길라드 에르단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회동에서 이란 핵합의 프로그램과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동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투명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무위원회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수인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국 해양안전관리국은 외국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해양교통안전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을 추적할 수 있고 국제법에 반하는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해협이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이는 미국 군함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과 남중국해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며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외무부는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의 제공을 제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러나 산소 발생기 550개와 산소 농축기 4,000개, 산소 실린더 1,000개를 비롯해 추가 구호품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